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입니다. 주일 오전에는 계속 로마서를 연속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로마서 7장이 되겠습니다.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종에 묶은 것으로 아니하였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죄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다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좋은 날 허락해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또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저희가 무엇으로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겠는지요. 하나님 늘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또 건강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나오게 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 중에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는데 참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건강 허락해 주셔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교제 나눌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축복들 하나하나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지만 건강이 좋지 못해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들도 이 시간에 동일하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7장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6장을 살펴보았는데 로마서 6장에는 어떤 말씀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인과 죄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6장 말씀 들으셨을 때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6장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해방했다, 자유했다. 이런 말씀들이 로마서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7장을 잘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고 또 율법으로부터도 자유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4절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을 보시면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또 벗어났다, 해방되었다. 그런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관계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원래 결혼관계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다 살았을 때 적용되는 것이죠.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죽으면 그 결혼관계는 사실상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떤 예를 들고 있는가 하면 한 여자가 남편과 살았는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여인은 그 순간부터 이제 뭡니까? 그러니까 그 남편과의 모든 관계가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설령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간다고 해도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율법 하에 있다가 구원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보시면 오늘 7장 말씀은 누구를 특별히 염두에 두고 쓰는가 하면은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제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법 아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여기 법은 율법인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염두에 두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을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남편으로 두고 살았을 때 그 율법은 그들에게 어떤 남편이었을까요? 좋은 남편이었을까요? 아니면 별로 좋지 못한 남편이었을까요? 예, 별로 좋지 못한 남편이었습니다. 굉장히 가혹한 남편이었습니다.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쭉 리스트를 주고 그 중에 하나라도 잘못하면은 그거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냥 정죄해버립니다. 열 가지를 주고서 아홉 가지를 잘했는데 하나 딱 못했어요. 그래도 그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도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만 필요한 것이 율법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시면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언제까지만 필요한 것인가 하면 약속하신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더 이상 율법은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옛날에는 율법파에서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남편은 어떤 분일까요? 정말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우리가 설령 잘못하는 것이 있어도 남편 예수 그리스도는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해해 주십니다. 율법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율법은 계속 정죄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하나 잘못하면 그는 다 잘못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남편은 그게 아니에요. 못해도 부족한 것이 있어도 죄가 있어도 다 이해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끝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남편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유태인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율법에 있을 때는 이런 행복을 몰랐어요. 늘 눌려서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남편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이제 기가 살고 참 행복이 뭔지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들 얘기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지 않습니까? 즐겁죠? 아, 이거 즐거운 걸 모르는 사람들은 옛날에 율법 시대로 한번 돌아가서 그 율법의 멍에하에 한번 살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그때는 이제 성전이죠. 갈 때 여러분 뭐 양이나 소 한 마리씩 잡아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다 그냥 오셨잖아요. 그죠? 얼마나 편합니까? 그리고 교회 한번 빠졌다가는 큰일 납니다. 안식일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참 사정이 있으면은 주일날 못 지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다 이해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참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행복한 삶입니까?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행복하죠? 예, 정말 행복한 삶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좋은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셨느냐? 그 이유는 오늘 보면 4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4절 중간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남편에게 붙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주신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열매 맺고 계십니까?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율법 하에서는 우리가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요. 우리가 설령 못해도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해야 할 책임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성령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어요. 6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여기 보시니까 이제 우리가 무엇으로 섬긴다 그랬습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말씀하고 있는 영은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섬겨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던 것은 뭐였습니까? 사실 우리는 율법하에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들은 율법하에서는 그들은 참 기쁜 마음으로 하기보다는 어떤 때는 억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성령을 주셨을 때는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한다. 그러한 말씀이에요. 율법은 낡은 정신이죠. 성령은 새 정신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를 맺혀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율법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해방되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럼 율법은 잘못된 것이냐, 나쁜 것이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7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여기 보니까 율법이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율법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없었다면 죄를 죄로 우리가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것을 읽으면 이 말씀이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그것도 잘 모릅니다. 근데 정신을 잘 차리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야, 이게 무슨 말인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8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탐심을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1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마치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것 같은 또는 죄짓는 것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8절 11절 한번 잘 보세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탐심을 이뤘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탐심을 이뤘다고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탐심을 이뤘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 이해하면은 마치 율법이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의 의미는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8절 하반절 그리고 9절 보시면 그 의미를 조금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8절 하반절이요.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결국은 계명 때문에 우리의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되었고 그리고 죄가 힘을 쓰게 되었다. 그러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시면 죄의 권능, 죄의 파워는 율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겠어요? 죄는 사실 율법이 없으면 맥을 못 칩니다. 율법은 죄냐 아니냐 그 기준 아닙니까? 근데 기준이 없으면 죄가 힘을 못 쓰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죄로 하여금 죄되게 만드는 것이고 또 죄가 힘을 쓰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로마서가 여러분 원래 좀 어려운 책입니다. 로마서 강의를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듣고 계시는데 좀 설교가 좀 딱딱하다 그렇게 느끼시면 이거는 절대로 제 책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책임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어렵게 썼어요. 그나마 제가 쉽게 하는 게 지금 이겁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계속 우리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12절 13절 말씀은 율법에 대한 결론입니다. 결국 율법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의 목적이 우리 13절 표현대로 죄로 하여금 죄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죄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전혀 잘못된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남았어요. 이 말씀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14절부터 25절까지 이 말씀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무슨 말씀인고 하면은 율법 하에서 살아가던 모습에 대한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볼 때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나라고 하는 1인칭 단수 대명사가 계속 나오지요. 나. 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적인 어떤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7절부터 13절에도 나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나도 사도 바울 자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적인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설교할 때 막 어떤 상황을 설명하다 보면 그것이 꼭 나 강효민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가 나라 그러면서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다 이해가 가능합니다. 여기 나는 사도 바울 자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적인 어떤 사람을 그냥 여기 나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14절부터 25절까지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논쟁거리가 되어온 내용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수많은 신학자들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지금도 벌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이미 이 말씀은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율법하에 있을 때를 회상하면서 쓰는 것이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14절부터 25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현재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의 내용은 구원받기 전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내용은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겪는 고통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수세기 동안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다퉈왔어요. 이것은 구원받기 전의 상황이다. 아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의 상황이다.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구원받은 이후의 상황으로 보는 사람들은 왜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는가 하면은 14절부터 25절까지 이제 여러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들이 다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현재형으로 지금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대로 우리가 해석할 것 같으면은 현재형이니까 이거는 현재의 사도 바울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 중에 겪는 마음의 고통,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처럼 이것을 구원받기 전의 상황으로 보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보는가 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 이거는 구원받기 전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받기 전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어느 쪽을 믿는다고요? 구원받기 전의 상황이라고 상황으로 믿는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게 믿는가 하면 표현들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4절. 14절을 보시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런 표현은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의 표현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쓰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표현들이 이제 바울이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글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라면은 그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로마서라고 하는 거룩한 글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육신에 속해 있다 그러고 죄 아래 팔렸다 그러면 이게 조금 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설교 준비만 하더라도 최대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룩한 상태로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지금 이 거룩한 로마서를 기록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상태가 죄 아래 있다 그러고 죄에 팔렸다 그러면 이게 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또 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죄에서 자유하고 죄에서 해방된 그런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7장에 와서는 또 성화되지 못해가지고 죄와 갈등을 벌이고 있고 죄에 팔렸다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은 이거는 뭐가 맞지가 않는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들 때문에 이것은 사도 바울의 구원받기 전 아니면 또 사도 바울이 아닌 어떤 누군가의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18절을 보시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여기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속에 정말 선한 것이 없습니까? 물론 우리들 마음속에 죄성도 있어요. 죄성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도 우리들 마음속에 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속에. 그거는 악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18절에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도저히 제가 볼 때는 구원받은 사람의 표현 같지가 않고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4절 보시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만약에 이 표현이 성화의 과정을 겪는 중에 겪는 고통이라면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물론 우리들도 여러분 사실 죄 문제 가지고 갈등도 느끼고 참 유혹을 받고 그러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뭐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표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제가 볼 때는 성화의 과정을 겪는 고통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구원받기 전에 율법으로 막 의로워지고 싶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자기 한계를 느끼니까 결국 이런 고뇌에 찬 표현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과거로 본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문법적으로는 이것이 다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이걸 이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 14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이 사도 바울 자신의 일이었다면은 더 상황을 생생하게 실감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현재형으로 쓰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도 과거의 사실을 조금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현재형으로 쓸 때가 간혹 있죠.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썼다고 생각이 되고 아니면은 어떤 일반적인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썼다면은 이제 그런 사람 중에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이런 고통을 겪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입장에서 쓰다 보니까 현재형으로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믿든 간에 사실 이것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울 일은 못됩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의 상황으로 봅니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성화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혹시 저와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 이런 것 가지고 싸우지는 맙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여간에 이 말씀을 구원받기 전의 상황으로 본다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여러분들이 더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건 하여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어요. 어느 정도로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는가 하면은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시면은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의 의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구원 못 받았죠.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또 지켜도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한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의로운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지요. 그러나 그 내면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이 비록 훌륭한 참 바리새인이긴 했지만 그 내면에 있는 문제까지는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정말 깨끗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일 마지막 계명이 탐심에 대한 것 아닙니까?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사람이 마음먹으면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안 섬길 수 있고 우상 안 만들 수 있고 안식일 지킬 수 있고 간음 안 할 수 있고 살인 안 할 수 있고 부모도 어느 정도 잘 공경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10계명에는 제가 볼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걸립니다. 탐내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도 탐내지 말고 물건도 탐내지 말고 하여간에 탐심 눈꽃만치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10계명의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안 걸릴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있는 탐심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누가 감히 하나님 나 이제 율법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물건, 네 소유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 나 따라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결국 그 사람의 탐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요구를 하신 것이죠. 다른 거는 그 사람이 아마 다 지켰을 겁니다. 근데 이 탐심 그것만은 그도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슬픈 근심을 띠고 물러갔다고 우리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의로 하나님께 의롭다 받기 원하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어떤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 되거든요. 아무래도 안 되거든요. 탐심 없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몸은 사망의 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통해서 그 사람이 의롭다함 받게 되었지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구원 받고 나서 보니까 내가 율법의 의로 하나님께 그렇게 나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렇게 내가 쉽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군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율법으로나 선행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여러분 일찌감치 포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 못 받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잘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은 여전히 누추한 죄인일 뿐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럴듯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탐심, 그 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을 보시면 사람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아무리 의롭게 산다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 더러운 누더기 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죠.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율법을 지켜서라든가 또 아니면은 어떤 선행을 통해서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분 계시면 그 생각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 받지 못한 분 계시면 여러분들도 예수님 앞에 나오셔서 의롭다함 받고 돌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둔한 입술로 로마서 7장을 강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무엇이 죄인지도 알지 못했고 우리의 종말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지만 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고 나서 보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이 은혜에 늘 참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없습니까? 또 선행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분 안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